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늦추기 위해 미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남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개 석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서부와 남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뉴욕주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주지사들은 법적으로 개인에게 마스크 사용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010만여 명과 5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5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한국 보건당국은 오늘 소규모 집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직장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집회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셰일 석유 개발 업체인 체서피크 에너지가 국제 유가 급락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체서피크는 어제 미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의 텍사스 남부 지방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서피크는 지하 깊은 곳에 매장된 암석층에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사업에서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체서피크는 공격적인 자본 투자와 기술 개발로 90억 달러 가까운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폭락한 것이 회사 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와 인근주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80% 이상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탈레반과 연계된 무장단체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례를 사주했다는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와 관련해 자신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아무도 나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익명의 출처를 밝히라고 뉴욕타임스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6일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 군 정보기관 산하 조직이 지난해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공격 성공에 대해 보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사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 자국 관리들이 비자를 제한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홍콩과 관련된 미국 인사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대응책으로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홍콩의 주권 훼손과 인권 자유 침해와 관련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내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오늘 1년 동안 지속되어온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WTO 관계자들은 패널 설치를 위한 분쟁 해결 기구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WTO 제소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패널이 즉각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북중 국경 봉쇄가 일부 해제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액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도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5m, 서해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간 북중 국경에서 트럭들의 통행이 눈에 띄게 느는 등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비제재 품목인 시계 수출을 크게 늘렸고 반대로 곡물 수입을 많이 했다는 무역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가 지난 5월 25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조중의교의 중국 단둥쪽 세관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트럭들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런 모습은 가장 최근 위성사진이 촬영된 22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일과 1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평소보다 많은 트럭들이 이 지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잠시 계류하는 이 지점은 북중 국경을 통한 물류 이동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지점은 올해 초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 3월 말을 포함한 며칠을 제외하곤 아스팔트 바닥을 드러내며 줄곧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이 장소에 트럭 등이 가득한 모습이 관측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 국경 봉쇄가 해제 혹은 일부 완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가 공개한 고화질 위성 사진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삼팔로스는 지난 15일 신의주와 단둥 일대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 사진을 23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세관에서 북한 쪽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는 트럭들과 실제 다리를 건너는 트럭들, 또 북한 쪽 세관에 서 있는 트럭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트럭은 모두 21대로 촬영 시점을 전후해 다리를 통행한 트럭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트럭이 통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국경이 개방된 정황은 두 나라 사이 무역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서의 무역 자료를 분석해 지난 5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6,331만 달러로 4월보다 약 2.6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관 총서가 26일 추가 공개한 세부 무역 자료에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월 한 달 북한은 밀가루 등 곡물가루 약 29,130톤, 금액으로는 약 945만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대두유 관련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157만 달러를 기록한 전달보다 약 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총 7,317만 달러치의 밀가루 등 곡물가루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전달의 수입액을 초과한 건 지난해 12월이 유일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5월에 곡물 수입량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 내 식량 부족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You would think it would be a good month for food because you see all the green stuff and everything's growing. But actually it's a bad month for food because it means it's the
일반적으로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보이는 6월은 실제로는 지난 수확으로부터 가장 긴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식량이 부족한 시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6월과 7월에도 곡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5월 기타 사탕수수 관련 제품과 팜유, 담배 관련 제품 등 주로 소비재 품목으로 통하는 물품들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앞서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이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줄였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관련 품목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선 최근 몇 개월간 거래가 없었던 손목 시계의 수출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5월 북한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즉 손목 시계에서 줄 부분을 제외한 품목을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특히 금액은 297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474만 달러의 약 63%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건 138만 달러치의 전력이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두 나라가 주고받을 때 수출과 수입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대중 수출에서 전력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손목 시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최대 주력 상품이 손목 시계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Now all they're doing is exporting. Main export is watches. Now why would you say watches?
앞서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주력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의 판로가 막힌 이후 비제재 품목인 손목 시계의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완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올 상반기 UN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이 목표액의 5% 수준으로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전문가들은 저조한 대북 지원 현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6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상반기에 목표액의 5.6%를 모금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이 올해 대북 인도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1억 700만 달러 가운데 600만 달러만 모금된 겁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모금액 1,5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모금액 600만 달러 가운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499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00만 달러는 스웨덴이 지원했습니다. 또 분야별로는 보건이 1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영양과 식량안보에 각각 140만 달러와 120만 달러, 식수와 위생서비스에 50만 달러, 기타 100만 달러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유엔의 대북지원 모금 상황이 저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도적 지원 수혜국으로 크게 선호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모금 현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 봉쇄 조치로 유엔 기구와 구호단체 직원들의 발이 묶여 효과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호물품에 대한 분배 감시 작업이 어렵고 기존 수준의 지원 인력이 채워지지 않음에 따라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대북 지원국들은 지원 물자가 북한 내 취약계층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 조건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대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6일 V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북한 대응 계획은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금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그 원인은 복합적이며 때로는 정치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제스퍼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요청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워치 국장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과 맞물린 신종 코로나 사태가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저조한 대북지원 현황은 향후 북한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정부기구들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만큼 영양실조와 식량 부족과 관련해 공중보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치 국장은 또한 지난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을 수입하고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국경 봉쇄 조치로 어려워졌다며 봄철 모내기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올 연말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은 북한을 포함한 취약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목표액 3,840만 달러 가운데 3.3%인 130만 달러가 모금되는 데 그쳤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대응자금이 90만 달러, 한국이 30만 달러, 스위스가 1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 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특히 감축 요건이 전년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주둔 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25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전년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 보좌관은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분쟁을 억제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요건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앞서 상원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다만 상원의 조항은 하원처럼 북한의 위협 감소와 한국의 억지 역량을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보좌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올해 법안엔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요구에 따라 회계감사원이 현재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곧 소식을 듣게 되길 고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 의결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의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직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한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고한 미한동맹이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힘과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북한의 전술에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The tactic of North Korea has not changed. It's a tactic of bullying, provocation, and more recently, good guy, bad guy.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한 한국 전쟁 70년과 미한 동맹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술은 협박과 도발,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을 분담한 것 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나아가 국제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더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북한이 현재 미한 동맹이 공고하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key is deterrence at this stage. We don't want to fight another war. But to deter, you have to be strong. You have to have defensive capability.
현 상황에서 핵심은 억지력이며 강력한 힘과 방위 능력,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된 군사 동맹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 등 미한 동맹 간 이견 대립과 관련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in families, there are disagreements. But good families figure out what those disagreements are and how they bring things together so you have a happy solution.
그러면서 좋은 가족은 이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반환에 실질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간 쟁점은 각 단계별로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의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And as you know, Northeast Asia, Korea, not only Korea, and we have.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단지 한국이나 일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성장과 함께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한국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군사적 동맹만이 아니며 정치, 외교는 물론 양국 국민 간에 맺어진 강력한 동맹으로서 전 세계 동맹체계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한국 국민들의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9명꼴로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중국을 중시하는 인식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가 15.8%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8.8%로 바닥을 찍었다가 2018년부터 미국과 남북한 정상 외교가 펼쳐지면서 2019년 4월 33.5%까지 올라갔던 신뢰도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1년 만에 다시 크게 하락한 겁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45.7%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조사를 주도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2016년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와 대화 타협 정책 선호 경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올해 조사에서 처음 김정은 정권 신뢰는 감소했는데도 대화와 타협 추구는 약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좀 특이했던 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신뢰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문화에 같이 갔습니다. 올해가 이게 지금 벌어진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탓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적대적인 정책보다는 대화 타협이 옳다라는 방향에 대한 합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미한 관계를 중시하는 인식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비 협상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0.2%로 조사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85%로 지난해 91.1%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54.1%보다 12.5%포인트 하락한 41.6%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신 실장은 이에 대해 동북아 질서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서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 있다고 국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69.6%가 현 수준 유지를 선택했고 26.9%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액 의견은 3.5%에 그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엔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0%를 조금 넘었고 중국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46%가량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30.8%로 중국이 중요하다고 답한 10.5%를 크게 상회했고 비슷하다는 답변은 58.8%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남북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4.9%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첫 조사 당시 43.1%보다 11.8%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통일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3%에 그쳐 2016년 37.3%보다 11%포인트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통일 선호도가 높은 1950년 이전 출생자들조차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45.6%로 통일 선호를 택한 36.7%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입니다.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통일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평화라면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핵 인식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8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됐던 2016년과 2018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북핵 개발의 저지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의견이 41.7%로 지난해 34.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6월 대남 공세를 계기로 탈북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데다 내부적으로는 탈북민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6월 대남 공세는 탈북민들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이 발단이 됐습니다. 북한의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이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며 남조선 남국이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감히 민족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며 신성한 공화국 지역에 노조란 오물조각들을 날려버린 데 대해 치솟는 격분으로 남조선 당국에 엄중히 항의한.
앞서 탈북민 출신인 박상학 대표가 주도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 31일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에서 전단 50만 장과 메모리 카드 1,000개, 1달러 지폐 2천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전단에는 위선자 김정은, 핵미치광이 김정은, 맏형 김정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간백정 김정은과 같은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미국,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매일같이 대통령과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이 반드시 달달 외워서 생활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 옹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인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대북 전단은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엄중한 행위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북한은 수령이 모든 걸 유일 지도 체계인데 거의 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내는 민간단체 그 대북 전단은 그 수비령에 대한 우상화를 훼손한다는 거죠. 그게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요.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4일기에 북한 전역에서는 탈북민과 대북 전단을 규탄하는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민족 반역자, 쓰레기 같은 표현을 쓰며 탈북민들을 맹렬히 규탄했습니다. 다시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민간 쓰레기들의 망정과 그를 묵인 조장한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멸족의 의지가 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이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넘어갔다는 뜻으로 쉬쉬하는 일종의 금기어였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 널리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정권이 과거 김정일 정권과 달리 탈북민 문제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The Kim Jong-un regime is not like his father or grandfather's regime. I think they're willing to deal with issues or at least more openly.
전문가들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와 지성호 씨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북한 당국을 자극한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또 함경북도 회령시 꽃집이 출신인 지성호 씨도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태용호와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식은 4월부터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름아름으로 알려졌을 것이라고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말했습니다.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 북한 체제가 선전을 했던 것들이 이제 다들 물음표가 붙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민 문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커다란 사회현상이 됐습니다. 탈북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본격화돼 매년 1000에서 2000명씩 한국으로 넘어와 이제는 3만 5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북한 행정구 역상 3,230개의 일리와 1,135개의 동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마을에서는 10명가량이 탈북한 겁니다. 다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나왔습니다. 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북단이 최남단이 개성이지 않습니까? 개성에서부터 북중 국경지역까지 다 왔다고 보면 돼. 이제는 안 온 구역은 없습니다. 다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20년 이상 계속되면서 탈북민들은 이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비공식 경제적 문화적 소통 채널이 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 중 62%가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1회 평균 $2,450를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귀중한 돈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이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 사회에서 탈북민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간주돼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가 보내주는 달러로 잘 살고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탈북민 박광일 씨는 말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 속에서 결혼의 당사자가 제일 먼저 선호되는 게 뭔지 압니까? 한국에 누가 친척이 있냐? 그만큼 북한의 민심은 다르다는 거죠.
또 한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 친구들과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탈북민을 통해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됐으며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과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8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인권보고서에서 지적된 실태를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 중국에서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성들은 아기가 생기면 학대를 당해도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등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탈북 작가 지연아 씨는 앞서 2018년 국무부 주관 국제행사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998년 첫 탈북을 시작으로 2007년 대한민국 입국하기까지 세 번의 북송과 네 번의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혼혈을 인정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마치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당했습니다.
북한 여성, 특히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는 UN과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환기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중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 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한 탈북 여성은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고 다른 두 여성과 강을 건널 때야 비로소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 브로커는 당시 여성 3명을 중국인 브로커에게 넘겼고 그들은 여성들을 결혼을 원하는 중국 남성들에게 또다시 팔았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주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함으로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피해자가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두려워하며 강제 송환 시 북한에서 당하게 될 심각한 인권 침해보다 현 상황을 견디는 쪽을 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 계획은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된 지하 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폭정과 가난, 압제로 점철된 가부장적인 북한 정권이 여성과 소녀들을 조국에서 밖으로 떠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과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인신매매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인신매매는 공화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전쟁 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 범죄로 판단한 이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협력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선하 강제실종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전협정이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의 자유로운 소통마저 허용치 않고 있고 전쟁 후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다른 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해명하지 못한 강제실종 316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고 앞서 유엔 안보리에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다른 송환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제 모든 납북자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으로 협력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는 8만에서 10만 명, 전후 납북자는 3,83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310명은 송환됐지만 나머지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고 1990년대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납치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전시 한국군 실종자 8만 2천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군인은 8,300여 명에 불과하며 남은 한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살다가 숨지고 500여 명이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한국 국방부는 1994년 조창호 전 중위 이후 한국군 포로 80여 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으며 전후 납북자 9명 역시 자진 탈북해 귀환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성명은 전쟁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유엔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런 이제 납치자라든가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했던 그런 이제 인권 침해를 이제 그런 이제 이 관련 특별보고관과 이제 워킹그룹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강제실종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연관된 인권 침해도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인식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제법상 강제실종은 국제 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석방하든지 아니면 이제 생사라든가 그 행방의 여부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이제 그런 이제 국제법상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달에도 전시 납북자 34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하는 등 현장 방문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유엔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국제 범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게 한반도 평화선언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고립무원이 될 뻔했던 운명의 순간에 피난민 1만 4천여 명을 탈출시킨 민간 화물선 메레디스 빅토리 호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선박 1등 항해사였던 러니 전 1등 항해사는 진정한 영웅은 한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생애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두 차례 큰 전쟁을 겪으셨고 정전 이후 뉴욕주 해상 민병대 제독으로 진급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한반도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저는 태평양 전쟁 당시 17세의 나이로 미군에 입대해 상륙부대의 일원이었고 사이판 전투에도 참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운항하는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로 복무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인천 상륙작전 등에서 화물 수송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에서 위기가 찾아왔고 대량 피난민이 발생하자 흥남에 집결했습니다.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선장을 포함해 간부 12명과 35명의 순조원으로 구성됐고 화물 1만 톤을 적재할 수 있는 무기 하나 없는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승조원은 저를 포함해 3명 정도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물선에 피난민을 태우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당시 레너드 P. 라루 선장의 인류애적인 신념이 작용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당시 수많은 인파가 자유를 갈구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후 유엔군의 피난민 후송 계획이 결정되자 직접 손을 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돌이켜봤을 때 확실한 원칙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정전 이후에는 40여 년 동안 가톨릭 베네딕토회 성 바오로 수도원의 수사로 지내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봉헌했습니다. 당시 지나치게 과밀하게 될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선장은 최대한 많이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진실성을 지닌 매우 훌륭한 선장이었고 최고의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당시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워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도 올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전해주십시오.
날씨는 매우 혹독했고 적대 세력들은 항구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여만 명의 연합군을 후송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덩케르크 철수와도 유사한 면이 있었지만 훨씬 더 성숙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매우 침착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한국민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승무원들이 한국말 빨리빨리를 즉석에서 배워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 있도록 다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 5곳에 화물 적재구멍이 있었지만 당초 승선형으로 설계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난민들을 화물처럼 꾸역꾸역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통역관도 없었으며 식량과 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취했고 14,000여 명의 피난민은 모두 무사히 생존한 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머나먼 나라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주저함이나 망설임은 없었나요?
당시 제게 한반도는 머나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전 참여 의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망명 시절 오랫동안 몽골과 중국, 일본 등 외세에 핍박받아온 한국민의 역사를 미국인들에게 알렸고 저 역시 여러 차례 신문 등을 통해 익히 접했습니다.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연설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발언을 통해 한국민이 수세기 동안의 외세 침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통성을 보존해왔고 자유를 지켜온 놀라운 민족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반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의 헌신과 호소력이 미국인들의 마음에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핍박의 역사에도 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용감한 한국민을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과 이듬해 미 국무부 요청으로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작업의 참관인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6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방북 당시 제 첫인상은 북한 주민들이 공산정권 아래 매우 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북한 내 여전히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 역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습니다만 그들이 항상 제게 강조한 대목은 공산정권 아래의 통일이었습니다. 흥남 철수 당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채 이북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됐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사람들 모두 자유를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명쾌한 답은 모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몸을 실었던 피난민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을 최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우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반도 전체의 안전과 안보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먼 훗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달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대화와 만남은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좋은 성과가 있길 희망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기적의 주역이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 로버트 러니 예비역 제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대담의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로 창출된 자금 세탁에 대한 국가적 범국가적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교관을 통한 야생동물 밀거래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5일 야생동물 불법거래로 창출된 불법자금의 세탁 위험성을 강조하고 유관국의 다층적 대응방안 실행을 촉구한 첫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야생동물 불법거래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초국가적 조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익을 이전하고 은닉하며 세탁하기 위해서 금융, 비금융 분야의 약점을 악용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부패를 조장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며 공중보건과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거래로 인한 수익이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 이동, 판매하는 국가 관할권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 위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관국들이 야생동물 밀수 관련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조사를 좀처럼 진행하지 않는 등 대응 방지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야생동물 불법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법제정비, 관련 당국의 가용한 충분한 자원과 전문지식 보유 보장, 범죄금융수사의 병행적 진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유관국들이 정기적인 양자 혹은 다자 대화, 다자 간 조정 메커니즘 참여,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교관의 외교 행랑을 악용해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밀반입 등으로 핵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활동을 위한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단체 다국적 조직 범죄 반대 구상은 앞서 2017년 9월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 여권 소지자들이 1986년 이후부터 아프리카에서 최소 18건의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 밀수에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이 관련된 야생동물 밀거래는 이미 수십 년간 지속돼온 문제로 보입니다. 영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환경조사기관은 1989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있는 북한 공관 전 직원이 불법 코뿔소뿔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법 야생동물 밀거래에 관여한 북한 외교관이 추방당하거나 체포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2015년 인근 모잠비크에서 코뿔소뿔을 밀매하다가 적발된 당시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추방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김창수라는 북한 국적자가 짐바브웨에서 중국 북경으로 향하던 중 본래 국제공항에서 상하로 만든 200개의 팔찌와 함께 체포됐다가 외교관임이 밝혀져 풀려난 사례도 있습니다. 공화당 페드포 하원의원은 2018년 11월 VOA에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콧불 숯불과 코끼리 상아를 중국과 베트남 시장 등으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자금을 창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합니다. 제1차 발칸 전쟁은 1912년 불가리아 왕국, 그리스 왕국, 세르비아 왕국, 몬테네그로 왕국 등 발칸 동맹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발칸 전쟁에서 승리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의 발칸 동맹국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토 분할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자 루마니아 왕국, 오스만 제국, 몬테네그로 왕국도 세르비아와 그리스 동맹에 가담해 불가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불가리아 왕국군은 열심히 싸웠으나 외교전과 군사전에서 밀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동트라키아 지역을 회복합니다. 결국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발칸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불가리아 왕국은 끝내 항복을 선언합니다. 불가리아는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2차 발칸 전쟁에서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크게 원망했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때의 패전은 불가리아 왕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에 서는 계기가 됩니다. 1900년 6월 29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납니다. 21살 때 비행사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위에 임관됐으나 비행기 사고를 내고 예편됩니다. 1920년 공군으로 징병되고 제대 후에도 15년이나 비행사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6년에는 민간항공회사에 입사해 우편 비행사업도 했습니다. 1929년에 소설 남방우편기로 데뷔합니다. 1931년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했고 1939년 인간의 대지를 발표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습니다. 1942년 전투 조종사, 1943년 어린 왕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ong Nicole Cha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